아버지, 한 주간을 피곤하게 걷다가 이 자리에 도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쉼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바른 것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해야 되나, 제가 알지 못해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치고 피곤하여 그가를 걷기와 태고 많이 싸우니, 예배 시간 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돌보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혼의 쉼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이들을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말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 기대감으로 예배에 설 때 하나님께 예배를 쓰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앉아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소망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기대를 고백합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로 말미암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사용하시길 기대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셨으니 그가 곧 만유에서 오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제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지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중에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용납이란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5분의 4에 해당되는 분량은 용납이란 단어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좀 설명이 길더라도 오늘 이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가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지루한 설명들 함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교집합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죠? 이런저런 화제를 던져보죠. 영화 얘기도 해보고, 사는 지역, 직업, 여러 가지 얘기를 던져봐서 뭘 찾죠? 교집합을 찾습니다. 이 사람도 관심 있고 나도 관심 있는 거. 아, 그렇구나. 거기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는데. 아, 그 지역 출신이세요? 저도 그런데. 아, 그 학교 나오셨어요? 저도 그 주변에 학교 나왔어요. 어떤 교집합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시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요 대화가 잘 되면 사람 괜찮더라, 반가웠어, 뭐 불편하지 않았어, 그 정도가 되고요. 조금 더 지내보면 아,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보는 뷰가 나랑 비슷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나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나랑 비슷하면 아, 그 사람 나랑 되게 잘 통한다, 잘 맞는다, 아,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교집합의 영향이 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몇몇 화제가 비슷한 게 아니라 중심 화제가 비슷할 때 아, 이 사람 나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냥 대화만 그렇게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같이 좀 지내봤더니 일도 같이 해보고 여행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일정한 생활을 공유해봤는데 와, 정말 삶의 태도가 나랑 되게 잘 맞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나랑 되게 잘 맞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나랑 그렇더라 라고 느껴지면 아,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갈 친구, 동반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렇죠? 이걸 영역적 교집합으로 표현하는데요. 내 삶에 갖고 있는 영역에 얼마만큼의 부분들의 교집합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깊은 층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집합으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처음 만났어요. 뭔가 던져보죠. 영화 좋아하세요? 아, 영화 안 보는데. 아, 운동 혹시 좋아하세요?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가 어디 났어? 아, 제가 처음 들어본 학교구나. 그래요. 아, 이런 농담을 던져봤는데 안 웃고. 아, 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겨우 30분을 때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다음에 또 만나야 돼요. 아, 약속 잡힐 때부터 긴장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만나는데도 15분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우리 사이에 커먼 센스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친해졌다는 느낌이 되게 안 들어요. 그렇죠? 좀더 깊게. 수다는 잘 통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잘 떠들었어요. 근데 좀 진지한 얘기에서 깊게 얘기해봤더니 와,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깜짝이야. 이런 사회적인 견해를 갖고 있구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말하나?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네. 이 사람이랑은 그냥 가볍게 지내야겠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깊은 얘기도 되게 잘 통해서 너무 막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막 얘기할 때막 허심탄회 얘기했어. 근데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갔는데 세상에나 2박 3일 그냥 국내 여행 같이 갔는데 이런 그냥 뭐 일할 일 있어서 같이 교회를 해봤는데 혹은 사회에서 무슨 일할 일 있어 너 같이 해볼래? 해서 불러서 내가 그냥 한 텀을 딱 지내봤더니 와 이런 애였구나. 아 얘랑은 적당히 그냥 가끔 만나 밥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죠. 뭘 경험하는 거예요? 교집합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가장 큰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 때 친구. 그것까지 안 돼서 2, 3년 전에는 뭐가 되게 잘 맞았다고 해서 신나게 같이 냈던 것 같은데 몇년 만에 만나보니까 그때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삶의 태도 이게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나랑 영역적 교집합이 되게 달라져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관계가 내 기억에선 되게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싹 녹아내리는 것을 볼수 있죠. 관계가 없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역적 교집합에 대해서 하는 관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 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누군가 나와 같은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역적 관계라고 영역적 교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관계가 이렇게 드라이한 건가요? 메마른 건가요? 아니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정서적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친해지나요? 사람이 얘기해봤는데 어떤 화제가 비슷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친해지는 것보다 더 친해지는 건 어떻게 친해지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냥 내 사는 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막 주의 깊게 들어줘서 나도 모르게 뭐 이런저런 얘기 내 속마음 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되게 잘 받아주면 훨씬 더 친해졌다고 느껴요. 그렇죠? 이걸 정서적 교집합으로 해요. 앵글을 바꿔봅시다.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관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바라봐요. 내 마음에 담아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느껴요? 상대는 이둘 사이에 정서적 교집합이 생겼다라고 느끼죠. 경험하죠. 그렇죠? 이게 정서적 교집합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선에서는 정서적 교집합이 생긴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아니죠. 이건 어떻게 돼? 일방적이죠. 내가 이 사람의 정서를 읽어줘서 이 사람은 교집합이 생겼다고 인지하지만 사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정서 교집합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일부를 내가 수용한 거죠. 하여튼 이게 1단계.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1단계만 갖고는 한계가 명확해요. 이건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쵸? 관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내 생각과 정서와 삶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도 내 것들을 수용해요.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일정한 정서적 교집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 사고방식이 똑같지 않아도 되고 문화적인 게 똑같지 않아도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같지 않아도 돼요. 막상 영역간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아, 매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서로 궁금해하고 잘 지내나? 어찌 지내나?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겠다. 와, 되게 좀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야. 관심 갖고. 그쵸?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정서적 지지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쵸? 이게 정서적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면, 깊어지면 그 관심과 궁금증이 되게 깊어져. 되게 깊어져. 우리 서로 사랑한 우리 오랜만에 등장합시다. 요한혜정 부부처럼. 서로 사는 부부예요. 관심이 너무 깊어져. 그럼 어디까지 궁금해요? 얘가 점심은 뭐가 먹었는지 궁금하고 오늘 저녁에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고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궁금해? 오래됐어 이제? 몇 년 됐어? 호응하는 얼굴을 좀 해봐. 오랜만에 시켰는데 궁금하죠? 회장님 궁금해요. 요한이 안 궁금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따 저녁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궁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처럼 힘들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기뻐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역적 교집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서적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서로 깊이 공감돼 있고 상대방도 공감돼 있어요. 이 폭이 되게 클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까지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라고 하는 걸요, 교집합이라는 개념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요, 이걸 조정하고 다루어 가는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크게 나눠 봅시다. 이 교집합의 원리를 크게 나눠 보면 낮은 단계 영역적 교집합과 깊은 단계의 영역적 교집합, 그리고 낮은 단계 영역적 교집합과 낮은 단계 정서 교집합과 깊은 단계 정서 교집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념을 사용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각각의 교집합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단계 영역적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생활이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엄마예요. 놀이터에 나가요. 반가운 엄마가 있어요. 이거 낮은 단계 영역적 교집합이거든요. 저 집도 애 데리고 나왔고 나도 애 데리고 나왔어요. 같이 놀이터에 이제 한 시간 있어야 돼. 근데 그 엄마랑 편하게 수다 떨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생의 선물입니다. 되게 삶이 부드러워져요. 멍하니 내 아이를 혼자 바라보고 있는 것과 누구 엄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둘이 커피 한 잔 들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한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회사에서요. 직장에 착 출근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상사, 저 과장은, 저 부장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앉아있어요. 동료가. 나도 과장 욕을 하는데 얘도 과장 욕을 해요. 근데 이 얘기가 흘러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죠? 우리 둘 사이에 이것만 해도 갔다 와서 참아. 이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생활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데요. 그 사람이랑 뭐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안 같아도 괜찮아요. 싫어하는 것이 같고 좋아하는 것이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가벼운 영역적 교집합이 우리 삶을 생활을 부드럽게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좋은 인연이에요. 하지만 가벼운 영역적 교집합만 있다면 내 인간관계는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메마르겠죠. 정서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 인간관계가 전부 그냥 가볍적 영역적 교류만 하는 관계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영역적 교집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삶의 지지자가 됩니다. 나도 이게 맞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저게 맞다고 믿고 살아가요. 그럼 일 둘 사이가 내가 여기서 힘들고 저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지 않더라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기준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싸워나고 있다. 버텨나고 있다. 견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동료애를 선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줘요. 나를 견디게 해줘요. 내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줘요. 이건 가벼운 것과 크게 다르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계란은 따뜻하지 않아. 걔 하나를 정서적으로 아끼는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서로 따뜻하지 않아도 깊은 영역적 그 교집합이 있다는 건 인생의 큰 선물이에요. 그쵸? 가벼운 정서적 교집합. 이것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벼운 정서적 교집합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을 되게 온기를 선사합니다. 잘 있었어? 반가워? 그럼 교회에서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 인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냉랭함이 있지 않아요?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실 때 뒤통수만 딱 봐도 누구누구누구 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난 이들을 이 뒤통수를 아무도 모르지만 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과 되게 깊은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요. 잘 지냈어? 괜찮아? 셀라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셀라눔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주중에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확신이 있고 내일 저녁에는 내 눈물을 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아, 너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다 어, 야 나도 얘기 되니까 화난다라고 얘기하고 어, 그래 정말 잘 됐다고 얘기하는 이 낮은 수준의 정서적 교집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그럼 우리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깊은 수준의 정서적 교집합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거는요 영혼의 생기를 줍니다. 살아갈 이유가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 마음이고 나도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교집합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교집합이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너무 중요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만.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뭘까요? 나와 너무 정서적으로 서로 아끼고 온전히 사랑하면서 삶을 향한 가치관이 각 같은 사람만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홀로 남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 그런 사람 어떤 토양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관계를 잘 가꾸다 보면 그래서 깊은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깊은 관계가 상호성을 만들면서 어느 날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둘 정도 나타날 수도 있죠. 인생 전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이고 가족이라면 애인이라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큰 행운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깊게 사랑하지만 내가 나와 생각이 크게 교류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교집합의 관계의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첫 번째,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동양적 표현으로는 여러분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냥 스치는 애들 다 반갑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치는 애들은 인연이 아니에요. 뭐가 인연입니까? 나와 교집합이 있다는 걸 발견되는 사람이 인연이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오지랖 넓게 관심 가지란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 교집합이 생겼다는 건 그건 내 인생에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작건 크건. 그 교집합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벼운 관계이건 무거운 관계이건 정서적인 관계이건 영역적인 관계이건 그걸 소중히 여긴 것이 맨 먼저 우리가 하는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까요? 교집합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그냥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토양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건 스스로의 원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주관에 빠져서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다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주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면 사실 이 좁은 원이 교집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적 교집, 정서적 교집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의 삶의 형황에서만요 독특한 주관을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집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들을 좀 넓게 이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지 궁금해하는 좀 내 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 뭐 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건 저는 그렇게 원이 넓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원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원래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정말 여러분들과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나름 넓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되게 대중적인 사람, 되게 성격 좋은 사람, 모두가 잘 지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의 폭에서는 조금 더 넓혀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교집합을 만들려면 아주 간단한 걸 배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 두 단어로 설명드립니다. 경청과 속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경청과 속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교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을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소개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전달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청과 소개가 필요해요. 영역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볍게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넌 있니? 아, 넌 그렇구나. 아, 나도 그래. 그렇죠? 영역을 고려하는 경청과 소개예요. 정서도 마찬가지겠죠. 아, 너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니? 아, 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 상대방을 듣고 내 걸 말하고 내 걸 말하고 상대방을 듣는 경청과 소개를 통해서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봤는데 교집합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아, 얘는 나랑 안 맞는구나. 다른 애구나. 그렇잖아요? 좀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교집합이 있다면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별 얘기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오답을 보다 보면 정답의 가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청과 소개가 안 되는 경우는 뭔가요? 첫 번째, 일방적인 소개입니다. 일방적인 소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좀 알아가고자 또 이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고자 이 사람에게 나를 그냥 이렇게 소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공연하듯이 모두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 난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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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야. 네가 마음에 들면 나랑 잘 지내든가 말든가. 이거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소개한다는 것은요. 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소개해 나가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교집합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런 분이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 넌 나랑 이런 분이 비슷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때 상대방에게 그 소개가 의미가 있지. 내가 누구를 만나던 처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잘 성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나는 마음을 많이 열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모두에게 마음을 여는 건 누구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 좋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는 개인적이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과 소개, 1대1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를 공연하듯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관계의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소개.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평가적인 관찰입니다. 그 반대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난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바라보죠.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보다 보면 너는 아웃이고 넌 좀 괜찮은 애 같다. 그래, 너는 나랑 잘 지내보자 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 사람과 잘 지낼까요? 아니요. 그렇게 평가적인 태도로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의 관계를 시에 베풀어주듯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요. 그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 너는 되게 마음에 드니까 잘 지내보지 않을래? 라는 태도라면 기본적으로 이 태도는 거만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거만하게 접근하는 사람과 관계 맺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되게 뭔가 관계에 목말라 있거나 이런 관계에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 관계 얼마나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적인 관찰 태도도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관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좀 저런 사람과 관계하고 싶다, 내 중심에 서서 관계를 꾸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관계는 주도적이어도 안 되고 수동적이어도 안 됩니다.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좋은 사람이 꼭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찾아가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전시하거나 혹은 나를 가리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던가 라는 방식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고립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청과 소개. 상대방을 잘 들여다보시고 저 사람 중에 내 안에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나를 조심스럽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며 거기에 교집합이 발견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소중히 여겨나가는 아주 간단한 방식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선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관계를 만드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관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람은 교집합으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교집합이 아닌 부분으로 관계를 끝냅니다. 그렇죠? 두 원이 있다면요. 그 두 원에는 교집합의 부분이 있지만 교집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합집합, 완전히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생각과 마음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왜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상대가 나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이 같은 부분이 즐거워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만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다 같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아, 이 사람 사실은 난 되게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하고 딱 실망해버려요. 실망이 무엇을 만듭니까?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교집합의 소중함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3의 교집합이 있어요. 이 사람 나랑 가벼운 영역적 교집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괜찮게 지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봤더니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농담도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서로 호의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냉랭하게 지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되게 서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끼는 마음을 포기할 이유가 왜 있죠? 근데 우리는 때로 교집합이 아닌 부분을 만날 때 아, 이 교집합 부분조차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이죠. 또 하나, 교집합이 아닌 부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가 소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놓아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이 교집합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죠.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으라. 나에게 맞춰라. 넌 이건 참 장점인데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 넌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고치니? 왜 고칩니까? 아,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넌 왜 안 고치니? 우리가 하는 다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라는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교집합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교집합의 아닌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느라 이 관계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교집합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보통은 전투로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문제 제기하고 넌 왜 그러냐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권력에 압도되어서 그런 척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 척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관계 주도권이 빼앗겨서 그런 척하고 있을 뿐.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죠. 그런 척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반란을 준비합니다. 오늘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내 이 억압적 관계를 뒤집고 내가 주도권을 쟁취하여 네 다름을 내 아래로 복속시키는 그날을 맞이하리라. 내가 그날까지 참고 참는다.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그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세요. 나와 교집합은 부분인 건 맞지만 교집합이 아닌 부분이란 이게 다른 부분이라면 그렇죠?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왜? 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집합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감사로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감사 큰 감사로 말미암아 교집합이 아닌 분에 대한 존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그 관계 자체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나와 똑같다고 바라지 마십시오. 교집합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쯤에서는 다른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서 존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관계시라면 결혼하신 부부시라면 애인이시라면 평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라면 그냥 존중으로 멈춰선 안 됩니다. 그 존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는 교집합을 확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맨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경청하셔야 돼요. 우리 둘이 서로 7의 교집합이 있어요. 3만 교집합이 아니에요. 7의 교집합이 있다는 자신감에 이 3을 되게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그 3은 타인이에요. 그 삶은 낯선 사람이에요. 그 3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을 더 알아가고 그 3에서 교집합을 더 만들어 가려고 하시면 맨 처음 쓰는 방법, 전혀 낯선 사람 만났을 때처럼 경청하고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해 보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교집합은 점점점 커질 수가 있지, 공격하는 방법은 교집합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터를 조금만 틀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지키는 법에 대한 큰 가이드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집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내가 그 교집합을 찾아가고 만나가고 알아가는 태도가 필요하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들에서 존중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꾸려가시고 가꾸어가시고 관계를 지켜가십시오. 아, 긴 여정이 왔습니다. 전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해서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납이라고 부릅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용납은 같음에 집중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납은 같음에 집중하며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용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었겠죠. 용납되지 않는 게 뭐예요? 둘 다 좋은 사람인데 바울 보기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왜 저래요?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됨이 깨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의 다름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를 잃어버리면 저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내가 거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교집합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아낌, 사랑, 그렇죠? 내가 다름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일관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겹쳐지는 단어를 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다? 하나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한 가지 교집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끔 이런 얘기를 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고 한 지체 되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 단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볼까요? 유대는요,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걸리면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제가 설교라 예를 들 수가 없어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헬라인의 성적 생활을 얘기하면요,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 로마라는 문화가 끝을 보셨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성적 문화에 사는 사람과 저런 성적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서로가? 좀 더 볼까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복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피정목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서가 어떤 건지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복자와 정복민들. 세계가 통일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언젠간 독립을 쟁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다름 속에서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집합. 그래서 바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용납해야 된다. 무엇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소중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건 다른 어디에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교집합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반복되는 게 뭐예요?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얘는 이렇게 다르고 쟤는 저렇게 달라. 근데 그게 뭐? 그게 다 각자의 쓰임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섬세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지 않아서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이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적이어서 이 현실에 대해서 개선을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래서 저걸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이걸 해. 각각의 다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각각의 다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존중해야 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좋고 성숙한 그들이 얘도 좋고 성숙한 애지만 쟤도 좋고 성숙한 애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때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 함부로 비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하나됨은 쉽게 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같음에 집중하십시오. 교집합이 소중한 거예요. 회사에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합니다. 인생의 깊은 방향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소중합니다. 그냥 다정하게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얕은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제일 소중하죠. 만약에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우선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도 다름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 사이에 일정한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작은 다름에 서로 실망해하기도 합니다. 왜? 완전히 같을 줄 알았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히 같다는 건 환상이에요.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수고했다 그동안. 네가 나한테 맞췄구나. 왜? 난 너한테 맞춘 적이 없는데 우리가 똑같다고 느꼈거든. 그분이 울지도 몰라요. 다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각각의 영역에서 용납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하다고 오늘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남의 순교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세요. 아 교회 우리 교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남의 숨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집합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이걸 선택했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걸로 교제하십시오. 그걸로 소통하십시오. 저 사람 나와 달라.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같습니까?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영적 취향과 영적 방향성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같은 말씀을 듣고 닮아가고 싶어하며 이 말씀에서 내 중심을 세워가고 하는 굉장히 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음을 함부로 여기며 다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같음으로 교제하려고 하세요. 이 같음으로 소통하려고 하세요. 이 같음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름을 존중하세요. 저 사람 나와 되게 다르다라고 하여서 다르다라고 하여서 함부로 비평하지 마십시오. 또 난 다르니까 존중받아야 돼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엔 다른 여러 사람이 들어있으니 함부로 내 자신의 성향과 주관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를 지키세요. 그게 존중입니다. 내 다름은 존중받아야 돼라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건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소중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 관계를 만드십시오. 관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한데 필요합니다. 교육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실제 가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가족처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가족적 관계일 수도 있겠죠. 연애를 하신 분들이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일부 때는 진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가족 공동체에서도 누구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녹음이 되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야말로 같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름을 맞이하는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내가 얘를 왜 같다고 생각했지? 라고 자는 아이를 보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난 무슨 생각을 한 걸까? 난 뭘 본 걸까? 나랑 일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거의 분명히 같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애인하실 때 그 사람의 그래도 어떻게 성격 테스트 한번 보자. 사고방식 유형 한번 파악해보자. 이러고 뽑으셨어요? 아침에 몇 시에 나고 밤에 몇 시에 자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양치라고 칫솔을 제대로 놓는지 보자. 이걸 뽑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 사이에 같으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걸 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 같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존중하며 수용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가족적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끼리, 애인끼리.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생각이 같아지기를 꿈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고칠 거예요? 기성세 고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음에 집중하고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그와 나와 같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우리 세대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라는 명확한 교집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집합으로 소통하시고 나머지를 존중하십시오. 가족적 관계에서 그 다름을 서로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 마음마저도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용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족적 관계에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 가운데 압도되지도 마시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마시고 하지만 교집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늘 본문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여러분들 용납을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는 곳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좀 큐티적으로 갑시다. 오늘 설교 주요 맥락이랑 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는 자주 사람들과 맺는 관계적 실수들을 하나님께도 반복합니다. 사람들과 내가 관계해서 용납이 잘 안 되고 다른 점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자꾸 분쟁하고 관계를 놔버리고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같은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도 내 존중받으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의 선명한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실 것 같지만 나 이걸 좀 당분간 해야겠어요. 이분은 내 생각이 되게 선명해요. 저분은 하나님 생각이 되게 선명하고 하나님과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집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교집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자꾸 집중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한 교집합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합집합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는 합집합이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합집합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 되고 죽을 거예요. 저도란 말이 되게 교만하네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되고 죽으실 분이 있으리라 축원합니다. 전 그걸 못 보고 죽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된다는 건 정말 내 죽은 이후일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일정 부분은 교집합이 되지 못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가, 내가 신앙이 하나님과 분쟁 상황이라 자꾸 규정하면요, 그 관계가 건강히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적인 실수를 하나님과 반복하지 않도록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큐티적으로 하나님을 용납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과 다른 부분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내가 문제죠라고 쉽게 비하하지도 마시고, 그 부분에 일정한 텐션을 가져가세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해결해 나가십시오. 하지만 일단은 갖고 있는 교집합에 집중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이거 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풀어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늘 좀 강의 같은 설교였어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반응이 좋다라고 지금 생각할게요. 믿음의 눈으로. 그럼 우리는 참 이럴 때 제가 설교를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 깨어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립이라는 숙제가 있고 상처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홀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살아가다 보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내가 이걸 위로하겠다 치고 이 설교를 했다? 기가 막히지? 되게 따뜻한 설교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 이게 되게 따뜻한 설교라니까. 이게 내가 한 세 번째 읽어보니까 따뜻하더라고. 굉장히 드라이한 것 같죠? 따뜻한 설교예요. 우리가 가끔 혼자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외로울까요? 우리가 왜 상처받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운이 없어서예요. 왜요? 외롭고 상처받지 않은 애들이 우리보다 성숙한 건 아니야. 걔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래. 좋은 사람 만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 되게 성숙해서 그러고 사십니까? 아니죠. 성숙해서 좋은 친구를 만났나요? 성숙해서 좋은 종반자를 만났나요? 성숙해서 좋은 교우를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운이 좋았던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운이 좋았던 사람 많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보여질 뿐 대부분은 운이 없습니다. 로또가 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했더니 잘 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의 얘기가 온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들 그런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다들 그 얘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그러니 운 없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운 없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하시기보다 여러분들 관계를 갖고 가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되게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면 정말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따뜻하고 여러분 다녀봐요. 있어요. 근데 찾기가 어렵지. 잠깐 봐서는 알 수가 없고 한 교회 2년씩 다녀보다가 그래봐야 10년이야 5교회밖에 확인을 못하는데 어쩔 거야. 쉽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노력을 해보세요. 혹시 알아? 좋은 동역자들이 될지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의 관계에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관계도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좋은 관계들을 만났어라고 하는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만난 그 사람이 관계적 노력을 해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건강한 관계를 꾸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같이 성숙한 애를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미성숙해서 덜 성숙한 애를 만나서 걔는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행이 되시려고 하시면서 난 행운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 길을 가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행운이 혹은 서로에게 행운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관계를 꾸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꾸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관계 꾸려가는 연습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 꾸려가는 연습의 핵심은 용납입니다. 내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같음에 집중하며 다름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집안에 풍성한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관계적 실수를 줄이려면 한 가지를 집중하시면 상대를 보지 않고 나만 보며 관계를 꾸려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가 나만 보며 관계를 꾸려가면서 일방적으로 나를 소개하고 방어하면서 관계를 하고 저 사람의 다른 부분을 공격하거나 내가 실망했다고 놔버리고 그건 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짜증난다는 태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만 보고 관계를 꾸려가지 마시고 나와 너를 보고 우리의 관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꾸려갈 때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용납은 악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악인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름에 대한 것을 용납을 얘기한 거예요. 용납은 나랑 교집합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 잘 지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집합이 없으면 지나가세요. 교집합이 없으면 지나가세요. 작은 교집합이라면 그 정도로만 지내세요. 왜 다 잘 지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용납은 특별히 나 가운데 중요한 교집합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 그 관계를 지키려고 결정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안 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홀로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괜찮은 사람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찾아올 여러분들 지나갈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갖고 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살아가면서 애인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로움을 넘어서는데 가장 필요한 건 그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게 공유되는 생각과 인생 방향도 갖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좋을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미 선물로 주어진 여러분 주변에 작지만 소중한 관계들을 가꾸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그리고 소중함을 만들어주는 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를 잘 갖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회사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괜히 다 좋은 사람이라고 짜찬하게 상처받지 마시고 교집합이 있다면 만나고 지켜가고 꾸려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아이 뭐 쟤는 저렇구나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집합에 집중하고 우리의 다름에 존중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운기가 되어서 홀로 서 있지 않고 여러분들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관계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처음을 시작하게 해주는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부모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사랑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늙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처음을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호적이고 동등해야 되는데 상호적으로 동등하려면 힘이 들어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상호적으로 동등이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중함을 느끼는 그 관계가 있으면 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얻는 힘으로 다른 좋은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움으로 내 관계 무너진 관계들을 좀 더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관계 무너진 관계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세우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외로우십니까?
요즘에 좀 상처받으셨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들 여러분 다 정말 세우고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는 말미암아 내 인생의 관계들이 다 정말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적 실수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남 탓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 깊은 교집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교집합이 아니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관계 중에 소중한 관계,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참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싸울 때도 있었고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참 이 사람이 제게 있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좀 축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해나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오늘은 그를 위해서, 그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를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위해서 중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계 선물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선물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 애인한테 하신 말씀이나 친구한테 하신 말씀, 가족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용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갈등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라고 해버리는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르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조차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집합이 있습니다. 남의 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커다란 교집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을 채워줄 좋은 인연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연들이 되어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집합이 있는 걸 확신하지만 더 하나가 못 된다고 해서 서로 싸우는 교회보다 저희가 못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집합이 없다 생각하고 서로에 더 기대하지 않으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서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가 더 부족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세워지는 재직회의 세워짐이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 가운데 사람들을 주셨는데 제가 항상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셔 저희 가운데 좋은 인연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고 저희가 있는 사람들로 서로를 채워가는 길을 저희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나 혼자 전시하고 홀로 남겨져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비평하며 나 혼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저희를 소개하고 또한 상대를 경청하며 서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에서 영적인 동반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 되는 동역자 되고 성도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기는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에도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세우셔서 새로운 기회들, 사람들, 인연들, 그것을 말미암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들과 관계 회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게 싸우니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